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어야 마땅하나 우린 예수를 말하되 우리 속에 또 다른 걸 품고 살아갑니다. 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고 역사라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깨닫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알아서 하늘의 그 영광된 것, 권세를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좀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을 제가 좀 풀어가면서 기존에 해석하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이 좀 잘 듣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대개 그 설교는요, 잠깐 졸았다가 또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요, 졸다가 한 부분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 내용이 좀 연결이 안 되고 또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전체를 이해 못하는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정신을 좀 차리시고 또 잡다한 생각도 적어 놓으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좀 집중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걸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실 것이고 또 그것이 기존의 이 본문을 이해하는 시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얘기한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께 물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멸망이죠.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재림 때 있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건 뭔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그들의 그 재림을 어느 정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묻기는 했지만은 제자들이 말한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함께 이 땅이 임할 멸망 그걸 제자들이 생각하고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그들은 세상 끝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자기들 멸망이죠. 자신들이 멸망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세상 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서 말씀해왔던 그 징조의 모든 내용도 예루살렘 멸망되게 징조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제가 예루살렘 멸망의 그 징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세상 멸망의 징조와 연결시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세상의 멸망, 재림 사건과 함께 임할 그 멸망을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처럼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제를 전혀 엉뚱하게 재림 때의 사건으로 돌린다는 것은, 그리고 납득하지도 못할, 전혀 그 알지도 못할 그 얘기를 그 하신다는 것이 쉽게 그 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본문 내용을 아무리 훑어봐도, 정말 몇 번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을 사건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보면은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등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거든요. 멸망의 징조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뭐 해가 어두워졌다, 달이 빛을 잃었다, 별이 떨어졌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29절 내용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 세상이 완전 끝장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뒤에 30절에서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이 내용이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그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아무리 봐도 재림 이야기죠. 또 31절에서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낸다. 이건 역시도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 그 사건보다는 예수의 재림 사건에 더 가까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나팔소리가 들리고 천사가 막 왔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뭐 택한 자들을 하늘 끝에 저 끝까지 사방서 모으는 뭐 그런 일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리 봐도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딴 사건이 뭘 얘기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그처럼 내용을 보면서 이건 틀림없는 재림 사건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은요, 이 본문의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재림 때에는 해가 어두워진다, 달도 빛을 뭐 잃을 것이다, 또 하늘의 별이 막 지구에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하니까 이런 사건은 이 지금 재림 전에 평상시에는 없다 그 말이죠. 재림할 때 있을 사건이지 뭐 이거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런 사건 뭐가 있냐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실제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말이 나왔으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시겠습니까? 재림하실 때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시겠냐 그 말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름 타고 온다 아니다 뭐 싸워요. 그런데 이 사실 그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시든 백마를 타고 오시든 그건 하던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어떻게 오시느냐, 뭘 타고 오시느냐, 그게 무슨 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로 논쟁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요, 1910년에 러시아 공산화되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가겠는가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하다가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문을 닫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 교회가 참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 버리죠. 그처럼 본질적인 문제에 벗어났을 때 교회 항상 다툼과 분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구름 타고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 이 문제도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입니다. 하등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과 연관된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서요. 이 본문을 이처럼 재림 때의 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본문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단지 재림 때에 이 땅에 이런 이러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에 기억만 해놓고 있다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고 아 그때가 되면 해와 달에 빛을 잃고 별도 떨어지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것이다. 난 그걸 믿는다. 그냥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역사하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또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가신 삶을 따라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이지 그냥 머리 감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어진 말씀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 내용을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좀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이 재림 때 있을 사건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으로 우리가 풀이 갔을 때에 이 내용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가치느냐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무화과나 비유나 계속 나오는 비유들 보면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오심,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걸 보면 본문도 재림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은 재림보다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삶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9절부터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다.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란 후라고 하는 건 앞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 때 있을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재림이 이루어질 때 있을 환란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 때 있을 환란을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환란 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무슨 해가 어두워졌다거나 별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지를 말라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10절을 보시면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으면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자, 그 구절하고 29절 내용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요엘서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을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면은요, 이사야 13장 10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얘기는 바빌론이 멸망당할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빌론이 멸망당할 것도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 역시도 29절 내용과 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약을 보면은요, 한 국가가 황폐하게 되고 멸망받는 것을 두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요,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29절 내용도 구약의 그 묘사 표현법과 무관하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29절은 재림 때 있을 우주적인 사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보다는, 그건 문자적 표현이니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구약의 표현대로 한 국가의 멸망,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이처럼 구약의 묘사를 끌어당겨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한 나라가 멸망받고 황폐하게 되는 것을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을 높고 또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 가치, 그 존귀성을 잃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처럼 그 높은 위치에 있고 힘 있는 권세자, 권력자들이 몰락당하는 것. 국가의 몰락, 멸망, 그거 아닙니까? 권세와 영광이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멸망을 두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영광이 다 무너지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영웅적인 그런 인물이 죽으면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별이 떨어졌다. 예루살렘 멸망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루살렘에도 종교적 권세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영광을 권세를 탐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었고 그 힘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힌 자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 그들 권세까지 다 멸망당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멸망은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라겠죠? 그 성에 무너지는 것도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29절에 해, 달, 별을 하늘의 권능이라 하다나요. 그런데 그처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 때가 있고 빛을 잃고 떨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권능도 하늘의 권능이라 할지라도 그 하늘처럼 높이 있는 그 권능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 없다는 겁니다. 그게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 아무리 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영원하지가 않고 하늘의 권능으로 일컬은 말할 만큼 그 높은 강한 그런 권능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가 않다. 반드시 몰락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단지 한 도시의 멸망이 아닙니다. 그 멸망과 함께 성전이 폭삭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전, 이스라엘 영원한 거룩과 영광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러한 성전은 무너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이 출간 어떤 영광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 그걸 예루살렘 멸망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2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줘야 될 존재로 부름받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보여줘야 될 하늘의 영광, 그건 결국은 그들에게 오셨던 메시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이 보여야 될 영광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 그게 이스라엘 무리는 하늘의 영광이었고 그 영광을 증거할 자로 세움받은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해. 그리고 보이는 영광이 희찰한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영광이.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이 함께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까맣게 알지를 못하고 보이는 영광이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전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보이는 이 땅의 영광은 영원하지가 않다. 그걸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30절의 이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30절을 보면은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여기 나온 인자의 징조란 말이 또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14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하고 31절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세상 끝에 있을 징조 그 사건으로 천국 복음 모든 민족이 증언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걸 보면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택한 자들 사방서 모으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했을 때 대개 딱 생각하는 것은 선교사가 온 세상 이제 지구상에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 가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없게 될 그것을 의미한 그것 생각한다 그 말이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아프리카 쭉 구성대까지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는 어느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 그게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것으로 이해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저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 전적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누구도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그 얘기는 우리의 선교사역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오심의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신 사건이 곧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사건이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31절 내용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택한 자들을 사방서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징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인자의 징조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이게도 심판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한 회개의 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통곡이에요. 이 죄로 인한 회개의 통곡 이것도 역시 성령이 오심으로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는 그런 구절인데 이 구절도 아무리 생각해도 재림 때 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천사가 부는 큰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천사의 나팔 소리는 심판의 선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뭔가 하면은 뭐 실제로 나팔만 트럼펫 빵빵 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대개는 재림 때 오면은 막 나팔을 분다 하니까는 막 어디서 나팔 크게 들릴까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택하신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한 이치미도 하지만은 심판을 외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누구든 복음을 듣고 외면한다면은 그것이 곧 심판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드러날 순간이거든요. 따라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낸다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복음의 도구로 삼아서 이 땅에 보내시는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인치신 자기 백성을 복음의 도구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모으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선포를 그렇게 내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뜻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도 얘기한 대로 문자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실 모습을 묘사하는 게 구름 타고 오시나 그 얘기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또 구약을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도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이미 또 구약 때부터 묘사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재림을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첫 번째 오시는 그 얘기를 지금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딱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갔습니까? 어디? 아시는 대로 짐승 우리에 그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구름 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그 얘기가 반드시 재림 때 얘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다니엘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은, 자, 봐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로 인도가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줄 거다. 근데 하나님이 인자에게 준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다. 이것은 세상 권세와는 다른 권세란 그 뜻이잖아요. 이처럼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를 가진 인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인자의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고 섬길 것이다. 그들이 바로 인자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이게 다니엘이 보이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 등장한 인자의 나라,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펼쳐진 예수의 나라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는 정말 나약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마구간에 막 그렇게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실제 오실 때 어떤 권세를 가진 그 권세가 뭐냐면은 영원한 권세고 소멸되지 아니한 영광의 권세라 그 말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인자 그 예수님은 구름 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비록 세상 그 나라를 멸시하고 무시했죠. 아무것도 아닌 보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나라는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가진 나라였다는 것이죠. 누가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께 복종하겠느냐? 그건 정말 참된 권세 영광이 무언가를 아는 자들만이 주님께 복종한다 그 말입니다. 주를 섬긴다는 얘기죠. 그럼 그들이야말로 예수의 날 속한 백성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다니엘 환상에서부터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셨다 그 얘기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보십시다.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되는 예루살렘 멸망은 이 세상에는 무너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을 영광 권세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영원한 권세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보이는 이 세상 영광과 권세 집착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 영광과 권세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은 이 현대교회에 얼마인지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가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영원한 것으로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 세상 영광 집착한 채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 주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려고 하기보다도 세상 영광을 가지고 교회를 보여주려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결국 무너질 예루살렘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너지고 소멸된 그런 길로 가는 것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구름 타고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구름 타고요.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신 건 아니라고 아시겠죠? 세상이 영광과 권세를 초월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단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거기에 초점을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죄인을 구원하는 권세가 있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된 영광의 나라입니다. 십자가가 영원한 영광이에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광과 권세의 머리 숙이고 예수를 섬기고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더 크게 보면서 거기에 머리 숙이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예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속한 나라의 백성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어떤 걸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은 이미 오셨고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이 세상 끝과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사는 신자로서 우리는 신자로 산다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세상 권세와 영광을 계속 탐하고 집착하면서 겉으로만 신자인 척 그렇게 보일 뿐이지 속은 썩어서 더러운 냄새로 가득한 그런 인간의 길로만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은 예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이렇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이 땅의 영광과 권세에 집착하며 살아갈 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나라는, 우리가 속한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 영광과 권세를 가진 자로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의 세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세상 영광과 권세가 없어서 자존심을 상해하거나 부끄러워할 그러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결코 그런 사람 우리가 부름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광과 권세가 없어서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이 땅의 것보다 더 하찮게 여긴다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광과 권세의 나라가 여러분께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진 자로 이 땅에 지금 세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멸되지 아니한 그 권세가 영광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영광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영광과 권세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지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신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하찮게 여기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권세의 영광을 보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가 누린 최고의 복이라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고 그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은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인자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일의 도구로 참여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따라갈 자로 간섭받고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냐? 이러한 불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처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한탄 속에서 세상 영광 권세 집착했던 그런 여러분에 대한 통곡이 먼저 나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게 정말 성령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멸망 속에서 이 땅의 그 어떤 영광도 영원한 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영원한 권세의 영광은 죽게 있고 그 주의 나라가 영원할 뿐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있는 자기 확인 속에서 세상 영광에 머리 숙이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주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있는 영원한 그 영광 권세를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를 믿는 신자가 어떤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를 너무 어리석게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세상 영광 권세를 탐하면서 집착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남들보다 권세가 없고 초라한 내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존심을 상해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십자가의 권세, 그 영광을 멸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이런 우리 무지함에 대한 한탄 애통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영광, 권세를 가진 자로 오셨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영광 권세 속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교회로서 이 주의 영광을, 이 권세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길로만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